자오로 인사 좀 하십시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좀 보겠는데요. 말라기서는 소선지서에 해당하죠. 구약 성경은 전체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새벽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39권입니다. 39권.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그래서 합이 66권이죠. 성경이라는 책은 굵은 역사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책이 있어요. 모세오경도 하나의 구속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책은 일반 역사.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또 그 사이사이에 시가서 또 예언서라는 책들이 엉켜져서 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그 중에서도 구약을 마감하는 마지막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사이는 딱 한 장 차이가 있어요. 목차로 구성된 한 페이지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400년간의 시간이 건너뛰어져 있죠. 이 400년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보통 중간사라고 합니다. 중간사. 이 중간사를 특별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왜 신약은 첫 책이 네 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 400년 사이에 준비됩니다. 그건 오늘 이 새벽에 다룰 주제는 아니고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말라기. 말라기는 사실 포로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말라기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해방이 됩니까? 예, 바벨론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고도 우리가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는데 바사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유대 포로들을 다 놔주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종 고레스라는 표현까지 해요. 어쨌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술은 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습니까? 예, 쓰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몇 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왔을까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또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나뉘어져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중에 여러분 상식선에서 제일 신앙이 뜨거웠던 무리들은 1차에 돌아왔을까요? 3차에 돌아왔을까요? 상식적으로 1차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에 돌아왔던 2차에 돌아왔던 그 순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70년 동안 생의 터전을 놓고 살았던 그 땅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기반을 놓고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읽는 것처럼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낳은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돌아가 봐야 히브리 말도 잘 이젠 모르고 모국어도 잃어버렸을 텐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식들이 없다면 결정이 쉬웠을 텐데 벌써 포로 생활에서 30년, 40년 이렇게 하면 이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신앙의 열정 하나로만 이 귀환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 포로들은 우리 그 내용을 시편 137편에서 좀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자막을 좀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 여기 강변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아침에 그 뜨거운 해가 뜨면 그 태양 아래서 포로가 되어서 이 강줄기를 다 파고 만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뭐를 기억하며 울었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돌아갈 수는 있는 건가? 근데 이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 시온이라고 유독 명한 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하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중에 버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걸었나니? 수금을 걸었나니? 이 악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켜던 악기였을 겁니다. 예배도 멎고 찬양도 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이에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던 그 찬송을 그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서 한번 그냥 놀잇감으로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 예배 드릴 때 뭐 무슨 노래 부르잖아. 그럼 악기 좀 켜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다음 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에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잊을 수 있답니까? 잊을 수 없답니까? 반어법이죠. 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여호와를 향했던 예배의 그리움을 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완전 비대면 예배로 예배당 출입조차 어려웠을 때 초창기 1년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났습니까? 뭐 이런 경우도 다 있나 싶었었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작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물리적으로 저 열사의 나라에 끌려가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인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고시들이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재건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자기네들 집 먼저 짓기 바쁘고 또 일상에 생계가 있으니까 그 일이 먼저 우선이고 그래서 누가 바벨론 땅에서 뒤이어 합류합니까? 학계 선지자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행정관들이 들어와요. 학계 선지자가 그래서 쓴 책이 학계서입니다. 너희의 집은 이렇게 먼저 잘 지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엉망이구나. 물론 그들이 돌아가 봐야 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 그 모든 행정적 뒷받침과 물질적 뒷받침을 누가 다 해주냐 하면 고레스 왕이 다 해줘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돌아가거든 뭐 있겠냐 너희들이. 내가 이거 다 뒤를 좀 봐줄 테니까 너희가 짓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먼저 해라.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뒤를 다 봐줘요. 그런데도 성전 공사는 더뎌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만 챙기기에 유다 민족들이 바빴어요. 공사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쓰여진 책이 학계서잖아요. 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물자가 없어서 더뎌졌나요? 아니면 마음과 신앙의 문제였을까요? 마음과 신앙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지만 이들이 그렇게 더뎌지게 된 데에는 그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의 문맥과 문맥 사이의 글들을 유심히 검토해 보면 결국 그 문제도 신앙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폭넓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면서 포로 생활 때 얼마나 그 시온성에 대한 그리움이 컸으면 그렇게 절절한 가사를 담아서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것 이상의 큰, 우리 어디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쟁통에 끌려간 일부의 백성도 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이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맞이했던 그 해방은 감격이었어요. 바닷물이 춤을 추고 그 노래를 보면 참 가사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돌아왔을까요? 문제는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왜 좀 넓은 성찰이 필요한가 하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은혜의 눈금, 어떤 절박했을 때 그 절박함 때문에 가졌던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유지하거나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절박했을 때 은혜를 경험하면 그 절박했을 때 내게 주어졌던 은혜의 눈금이 내 삶을 그냥 획일적으로 지배해버리는 이런 신앙의 패턴에 고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경험치에 눈금이 가져다주는 것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으세요. 믿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늘 그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항상 신선하게 만들 줄 아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시편 70편 5절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믿습니까? 과거에 내가 막 기도하다가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대단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예? 대단했어요. 그러면 평생 그거 하나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평생 그 이상 눈도 안 들고 하나님의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목마름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때 그 짜릿하게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되더라. 맞아요. 그럼 팩트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라 그 이상의 더 목마름과 넓이와 깊이로 들어갈 줄 아는 허기를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허기. 그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현실 삼는 태도인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처절한 허기가 내 생애 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가 부요한 자예요. 우리가 이제 때마다 지금 성찬식 못한 지가 꽤 됐는데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결국 우리 신앙을 한 챕터에서 성찬식에 설명된 내용으로 정의를 하더군요. 성찬식은 두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건이죠.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념하는 삶의 행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이 현실일까요? 간단해요. 늘 십자가의 그 긍휼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머물 줄 아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공식적 합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향해 등을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허기진 모습이고 궁핍한 모습이고 가난한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온 포로들이 열정 하나로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예배하겠다는 그 감격 하나로 돌아왔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 이상 열정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는가. 자, 그것이 무려 1세기를 지나갑니다. 첫 포로귀환에서 마지막 포로귀환까지 그리고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까지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러면서 430여 년경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씁니다. 그리고 첫 글자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는 이 책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나의 사자. 사자는 라이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대로 얘기하면 메신저, 전령. 군대에서 보직 중에 요즘도 그 보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날 이렇게 군용색 가방 메고 심부름하는 보직이 있어요. 모든 장병들이 부러워하는 보직이죠. 바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보직이에요. 전령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뭡니까? 경고, 경고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경고다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인 것 같죠? 반대입니다. 경고가 없으면 끝인 거예요. 이 경고를 한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말이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라는 하나님의 여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라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경고는 정말 마지막 경고였어요. 그리고 성전문이 닫히고 400여 년간에 선지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어두워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전문이 닫혀진 칠흑 같은 400년간의 어두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를 꾸준히 해놓으셔요. 그 사이에 들어섰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지중해 전체를 다 먹죠. 그래서 로마마저도 그 후에 일어나지만 사실상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죠? 헬라어를 써요.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준비가 됩니까? 헬라어로 준비되잖아요. 성경의 언어가 400년 중간기 역사 속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중간에 하스몬 왕가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잠시 유다가 독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절정을 달합니다. 물론 구약 내내에도 메시아 대망사상은 있었지만 메시아 대망사상이 일어나요. 그 후에 로마가 유다를 먹고 로마는 전 세계 제국화를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곳마다 먼저 도로를 닦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근데 그 후에 일어난 사도들이 그 로마가 준비한 도로로 복음의 횃불 하나만을 들고 원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은 성전문이 닫혔고 말씀이 끊어졌던 깜깜한 침묵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우리의 걸음을 막어? 그럼 온라인으로 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온라인으로 또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경고, 이 경고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린다.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때는 가벼운 마음일까요? 무거운 마음일까요? 무거운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한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날립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사실은 징계처럼 보였던 바벨론 포로 시간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역사의 불구덩이에 그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넣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포로 기간이라는 혹독한 역사 속에서 조금이나마 깨달았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또 여전히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상 숭배. 여러분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아이, 그렇게 혼이 나고도 또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인가?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라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제에? 그건 시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언제에? 그 말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간격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밑바닥의 의미를 이 백성들이 못 알아채고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꺼내놓은 대답이 뜬금없이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고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왜 꺼내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마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하반절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개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학적인 표현인 택함과 유기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수사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표현이에요. 이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9장에도 등장을 하죠. 그들이 복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그 미움의 반대가 뭐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온 발견이에요. 이제 발견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취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서 얻어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불현듯 찾아온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고 약속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에돔은, 에서는 거기에 들지 못한 것을 유기했다 또는 택함받지 못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거긴 피조물인 택함을 입고 사랑을 입은 우리 쪽에서 갖다부터 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이 원천의 현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두 형제가 등장을 해요.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는 털이 많고 외향적인 성격인지라 늘 사냥을 좋아했고 사냥을 통해서 아버지의 별미를 제공했던, 그래서 아버지가 유난히 사랑했던 아들이 에서입니다.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오니 허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붉은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야곱, 나 좀 먹자. 그런데 그 허기진 형의 그 단순한 제의에 곧 순간인데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형 배고프지?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러니까 에서가 야 그게 뭐 대수냐 하고 줘버려요. 너 가져라. 그리고 한 끼 음식으로 한 끼 허기를 채웁니다. 이미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것을 그 은혜를 그 복을 굳이 자기가 만들어 가져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서의 태도입니다.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 말은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뒀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따지듯 조곤조곤 분석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에서가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 복을 못 받은 거죠. 그게 복 받은 자는 수단은 틀렸을진 몰라도 난 그거 없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접근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 예수 없으면 죽어요. 그 뜻이에요. 난 주님 없으면 죽어요. 그거 너 다 가져. 난 주님이 나를 붙잡으면 돼. 뭐가 현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야곱은 오실 메시아이지만 오실 그리스도이지만 그분 쪽에 있어야 자기가 사는 걸 알았어요. 자기 지혜로 깨달은 걸까요? 천만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딱 직역하자면 한마디예요. 나 주님 없으면 죽어요. 주님 없으면 죽어요. 주님이 내 현실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태바에 뭐가 없었어요? 키가 없었어요. 그 말은 그 모든 태바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 배의 운명의 현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이는 건 망망 대해와 같은 파도요 물바다 천지였지만 그게 현실로 보이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현실이 넘실대는 시커먼 바다와 파도와 그 이상의 상황, 어떤 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질병의 고통 앞에서 또 경제적인 말할 수 없는 참담함 앞에서 또 가족 간에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을 파며 그게 현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 넘어 리얼, 진짜 현실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그 문제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계략으로, 우리의 지혜로 수없이 적금해보지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허무해지고 의미 없어집니다. 주님,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를 주도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한때 들끓었던 그 은혜로운 감정마저도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그 말씀이 내 삶의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시고 진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첫 번째 외쳤던 회개하라 라는 그 회개는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회개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 약속으로 돌아와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십자가, 예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서신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 받은 은혜의 눈금, 그때 잃었던 내 마음의 감격, 감동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묶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심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열정이시고도 감격이시고도 은혜가 희미해져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주님만 바라는 허기진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제로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모든 머리끝까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어의 장난이 아니고 선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